37번 율법과 은혜의 설교 1855년 8월 26일 안식일 아침에 전해진 설교 더 레브 C. H. 스퍼전 사우스워크 이뉴 파크 스트리트 차펠에서
더구나 법은 범법 행위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로마서 5시 20분
율법과 복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보다 인간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대신 율법을, 다른 사람들은 율법 대신 복음을 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수정하고 율법도 복음도 전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가져옴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자비와 정직과의와 절주의 선한 행실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알알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율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사람이 공로롭게 구원받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 특정한 명령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에서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계급은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고 부분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선생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율법의 설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법의 도래는 그 목적과 관련하여 설명됩니다. 또한 법은 범죄가 많을 수 있도록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복음의 사명이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글을 두 가지 감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세계를 존중하고 법의 입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후, 죄인의 마음과 양심의 율법의 입구를 존중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 관한 텍스트를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 율법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범죄가 풍성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복음이 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첫째, 그 다음, 전 세계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범죄가 풍성할 수 있도록 세상에 율법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시기 오래전 세상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가 범죄로 보일 수 있다는 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범죄는 그것이 오지 않고 했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시나이가 훈제되기 오래전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신이 무게로 산이 떨리고 무서운 나팔이 엄청나게 크고 길게 울리기 훨씬 전에 범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율법이 결코 들리지 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않은 이방 국가들에서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한 율법에 대해 죄를 지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모두의 빛에 반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양심의 지시에 반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인류를 따라온 옳고 그름에 대한 전통적인 기억에 반합니다. 모든 땅의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지한 호텐토트는 자연의 빛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겉으로는 좋든 나쁘든 그 차이를 분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막대기와 돌에 어리석게 굴복하지만 그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재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를 위해 자연의 빛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분명하게 보이며 만들어진 것,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힘과 신격,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롬 1시 20분 신성한 계시가 없이는 인간은 양심, 본성, 전통 및 이성 등 지극히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자신이 위반한 계명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율법은 아무도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는 아담 안에 있고 그 도입 전에는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풍부할지도 모른다 고 들어갔다. 이제 이것은 첫눈에 매우 끔찍한 생각으로 보이며 많은 목회자들이 이 텍스트를 모두 셔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을 발견하면 보통 공부해야 할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것을 내 영혼에 열어주셨을 때 저는 그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임을 인정합니다. 범죄가 풍성할 수 있도록 법이 들어갔다. 나는 법이 어떻게 범죄를 풍부하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율법은 하나님의 추가적인 빛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연의 빛과 양심의 빛과 전통의 빛이 있어도 우리가 율법에 의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결코 죄라고 믿지 않았을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양심의 빛으로 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그가 성경을 읽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가정합니까? 그가 남해의 섬에 살았다면 그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의 시간의 일곱 번째 부분이 그 신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교도들 사이에 특정한 축제와 절기가 있고 그들이 환상의 신을 기리기 위해 날을 따로 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기도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과 분리될 특정한 일곱째 날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전통이 여호와를 창조함으로써 그날의 최초 봉헌 사실을 전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양심이나 이성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6일 동안 노동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 안에서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도, 아들도, 딸도, 종족도, 하녀도, 가축도, 너희 안에 있는 낯선 사람도에서는 안 된다. 게이츠, 더욱이, 법이라는 용어로 의식의식을 이해한다면, 겉보기에는 상당히 무관심한 많은 것들이 그로 인해 죄가 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새김질을 씹지 않고 발굽을 나누지 않는 동물을 먹는 것, 린시 울질을 입는 것, 나병 환자가 오염된 침대에 앉는 것, 다른 수천 가지로 모든 것이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들을 죄로 만들었고 그래서 범죄가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그 법은 남자를 반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제지에 맞서 상승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고 말한 것 외에는 나는 정욕을 몰랐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법의 선포로 반란을 일으킨다. 우리는 단순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를 저질렀다는 욕망을 단번에 생각하는 우리가 악합니다.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항상 원할 것이며 어떤 것을 만지는 것이 금지된 경우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갈망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모든 학생이 인류 전체에서 분별할 수 있는 동일한 경향. 그러면 율법은 내 죄로 기소됩니까? 신금지. 그러나 죄, 계명에 따라 기회를 잡았고 내 안의 모든 수능의 방식으로 짜여졌습니다. 죄를 위하여 계명을 따르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롬 7대 8, 11. 율법은 거룩하고 공정하며 선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죄는 그것을 공격의 기회로 사용하고 순종해야 할 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쓴 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법은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의 사악하고 사악한 본성은 물을 부을 때까지 석회 더미가 고요하고 조용하지만 그러기 시작합니다. 연기와 타오르는 것은 물의 결함이 아니라 자연과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석회의 종류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의 입구가 범죄를 풍성하게 만드는 두 번째 감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무죄에 대한 모든 변명을 제거함으로써 죄의 죄를 증가시킵니다. 남자들이 법을 알 때까지 그들의 범죄는 적어도 부분적인 무지의 완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규칙의 강령이 그들 앞에 퍼지면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빛과 지식을 거스르기 때문에 더욱 커집니다. 양심에 반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큰 형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경멸하고 그의 신성한 주권을 무시하고 그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짓밟아야 합니까? 빛이 많을수록 죄책감이 커집니다. 법은 그 빛을 감당하고 우리를 이중 범죄자가 되게 합니다. 오, 여호와의 율법을 들은 땅의 나라들아, 너의 죄가 증가하고 너의 범죄가 풍성하다. 누군가가 이런 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저자가 우리에게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의 비난을 더 크게 만드는 법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언뜻 보기에 매우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겠지만 보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여기에도 은혜로운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타고난 사람들은 엄격한 의무 수행으로 호의를 얻을 것이라는 꿈을 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그것을 달성하는 것에 절망할 정도로 높은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겠다. 그들은 작품이 그들을 구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실수로 망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 책망에 있어서 너무나 끔찍한 법을 보내겠다. 그 요구에 너무도 흔들리지 않아 그들은 아마도 그것에 순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자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내 법을 지키고 그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법의 행위로 생각하기를 어리석게 바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율법의 행위로 육체의 생명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고 말했으니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쓸 것입니다. 그것은 검고 무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는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주께 그것을 참아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사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일부 청년들은 폭풍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나를 두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청년들에게 자연 폭풍이 닥칠 때면 그들은 바다에서 먼 길을 갈 것이고 그들이 되돌리고 안전하기 전에 난파되고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왜 그들이 강 입구에 있을 때 나는 그들을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해안으로 가라앉히는 폭풍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여행의 거칠 길을 보여주는 법을 보냅니다. 법의 폭풍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의 은총의 항구로 돌아가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압도할 가장 끔찍한 파괴로부터 그들을 구합니다. 법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왔으며 따라서 완성된 복음의 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택함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 더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신 모두 알프스라고 불리는 높은 산을 기억합니다. 글쎄, 그 알프스가 조금 더 높으면 큰 자비가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의 큰 군대를 이끌고 수천 명이 교차로에서 죽었을 때 그것은 모든 사건에서 나폴레옹 병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정상에 또 다른 알프스를 쌓아 히말라야보다 더 높게 만들 수 있다면 난이도가 높아져 그의 기업에서 그를 막아서 수천 명이 멸망을 광고했을까요? 나폴레옹은 가능합니까? 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의 가능하다 는 대답이었다. 어벤세즈, 울음 보나파르트, 그리고 호스트는 곧 삼비타를 수고했습니다. 자, 자연의 빛으로 우리가 이 작품의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시도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낮은 언덕의 길조차도 필사자의 발자취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과 같은 또 다른 법을 꼭대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은 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엄청난 힘을 넘어서는 작업입니다. 나는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고개, 즉 십자가의 고개라고 불리는 좁은 고개를 본다.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이 그에게 너무 높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틈에 가라앉을 때까지 올라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강력한 눈사태 아래에서 길을 잃거나 다른 방식으로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온 세상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의 더 즐거운 부분인 은혜의 풍요로움을 살펴보겠습니다. 폐허와 해로운 죄악을 당황한 것은 은혜가 훨씬 더 풍성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은혜는 그 영향력 아래에 가져오는 숫자에서 죄를 능가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저주받은 자의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가지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생략되어야 하는가? 사탄이 예수보다 더 많은 추종자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안 돼. 구속받은 사람은 누구도 셀 수 없는 숫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숫자를 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선택이 항상 남은 것임을 알고 있지만 추가해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유아 영혼 군대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넘어졌지만 모두 뽑혔고 모두 구속되었고 모두 재생되었고 어머니의 가슴에서 곧바로 영광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악기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롯, 밀레니얼 시대의 수많은 개종자들이 그 규모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엄청나게 인구가 많을 것이고 천년의 은총의 통치는 그 폭정의 6천년 동안 죄로 축적된 대다수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시기에 모든 사람이 그를 알 때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창문의 비둘기처럼 날아갈 것이며 구속주의 가족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미신의 소가 욕망에 멸망한 사람들은 수천 명으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은혜는 여전히 탁월하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의 수가 엄청날 것임을 인정하지만 영유아와 천년의 영광의 두 가지 상태가 그리스도께서 그날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예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의 행렬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죽어버린 자들의 수천만 명에 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왕의 왕의 큰 행렬은 이것들보다 더 큰 무리로 구성될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유 은혜의 전리품은 죄의 전리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 훨씬 더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은혜로 가득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는 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세상에는 여전히 은혜의 과시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동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씨와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범법 이후 은혜가 지상에서 완전히 발을 잃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상에 그의 종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동굴의 50대에 위에 숨겨져 있었지만 완전히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은혜는 낮을 수 있습니다. 시냇물은 매우 얕을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 건조, 죄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세상에는 항상 은혜의 소금이 있었습니다. 구름은 하루를 숨길 만큼 보편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의 가난한 세상 전체로 확장되고 보편적이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은 암운이 제거되고 모든 잠의 행성처럼 다시 빛날 위대한 날을 찾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죄와 타락으로 흐리고 가려져 있었지만 마지막 불은 헝겊과 배옷을 소모할 것입니다. 그 불 후에 위로운 세상이 빛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의 창자에서 잠들어 있는 거대한 녹은 미사가 순결의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궐과 왕관과 민족과 제국이 모두 녹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역병의 집처럼 현재의 창조물이 완전히 타버렸고 신은 뜨거운 미사를 호흡하고 다시 식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그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것에 미소를 지을 것이고 강은 새로 만든 언덕을 따라 흘러내릴 것이고 바다는 새로 만든 수로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위인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느낌표, 그의 타락한 세계는 궤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신이 셉터에서 잃어버린 그 보석은 다시 놓일 것입니다. 예, 그는 팔에 대한 인장으로 그것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인 것을 그는 가질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와 전 세계를 위해 죽었을 때 그가 그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여 자신을 위해 맞았을 때 죄가 많은 곳에서 은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은혜는 보편적일 것이지만 죄는 결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죄에 의해 소유를 잃었습니까? 은혜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화, 사랑, 행복이 영광스러운 거주지를 찾은 기쁨의 정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에덴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감미로운 열매와 그 행복한 나무와 금 모래가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 보다 공정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천국의 평원은 그들이 감당하는 항상 새로운 즐거움으로 천국의 들판을 능가했습니다. 생명의 나무와 왕좌의 강은 천상의 주민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듭니다. 우리는 자연 생명을 잃고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죽어서 너무 기뻐하는 술에 대한 불멸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아담에 의해 우리의 원래 로브가 찢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된 무죄에 흠없는 로브조차도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신성한 위로 우리를 입혔습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 우리의 낮고 비참한 상태를 슬퍼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기 전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가 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아담의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린 아담보다 더 넓은 상속을 우리에게 얻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가 지금까지 아끼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우리에게 금고를 채워주셨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넘었습니다. 은혜는 훨씬 더 풍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제의 두 번째 부분에 이르렀고 그것은 마음으로 법의 입구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인 일을 할 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작은 일, 심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법칙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지만 그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숨겨진 남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많을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법은 영혼에 대한 죄를 발견함으로써 범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이 양심의 율법을 적용하면 은밀한 죄가 빛을 발하고 작은 죄가 실제 크기로 확대되고 명백하게 무해한 것들이 지극히 죄가 됩니다. 그 두려운 마음과 고삐를 찾는 사람이 영혼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위롭고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거룩해 보인다. 그러나 그가 숨겨진 악을 드러내면 장면이 바뀐다. 페카딜로, 사소한 일, 젊음의 괴물, 어리석음, 면죄부, 작은 전표 등으로 스타일링되었던 범죄 그런 다음 그 진실한 색으로 나타납니다. 형벌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율법 위반으로 나타납니다. 존 버니안은 그의 유명한 우화에서 발췌하여 내 의미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통역사는 크리스천을 손으로 데려가 먼지가 가득한 매우 큰 응접실로 데려갔습니다. 한 번도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역사는 남자를 쓸어달라고 불렀다. 이제 그가 먼지를 쓸어 내리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기독교인은 거의 그와 함께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통역사는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려라 라고 한 여자에게 말했다. 그녀가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쾌락으로 휩쓸려 깨끗해졌다. 그러자 기독교인은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대답했다. 통역자는 이 응접실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다. 먼지는 그의 원래 죄이며 온 사람을 더럽힌 내면의 타락입니다. 처음에 휩쓸기 시작한 사람이 법이다. 그러나 물을 가져다가 뿌린 그녀가 바로 복음입니다. 자, 당신은 첫 번째 청소가 시작되자마자 먼지가 날아가서 방을 청소할 수 없었지만 그로 인해 거의 목이 막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에서 마음을 깨끗이 함, 행동으로, 소생함, 롬7:9, 힘을 가함, 고전 15시 56분, 영혼에서 그것을 증가시키십시오, 롬 5시 20분. 그것을 발견하고 금지하더라도 제압할 힘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쾌락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달콤하고 귀중한 영향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처녀가 바닥에 물을 뿌려서 흙을 깔아 놓는 것을 보았고 죄가 정복되고 정복되었고 그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영광의 왕이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도마뱀, 바퀴벌레, 딱정벌레, 온갖 파충류와 곤충으로 가득 찬 어두운 지하실과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셔터를 무너뜨리고 빛을 받아 악을 봅니다. 이리하여 죄가 율법에 의해 명백해짐 율법이 율법에 의해 범람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율법은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죄로 얼마나 검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에는 두 음절밖에 없는데 입술에 자주 쓰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만 율법이 올 때까지 지나치게 죄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죄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이 올 때 우리는 그 가증한 것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당신의 영혼에 비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큰 타락과 악의 샘을 깨고 오 하느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충분히 깨어났습니까? 이제 율법에 의해 마음이 찢어지면 마귀보다 마음이 더 속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너무 나쁩니다. 성경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기만 하다 고 말합니다. 마귀는 사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보다 더 나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사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쎄 나는 바닥에 아주 좋은 마음이 있다고 믿는다. 윗부분에 약간의 미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랫부분에 매우 마음이 좋다. 별로 좋지 않은 바구니 위에 과일을 봤다면 네 하지만 바닥이 좋다 고해서 바구니를 사겠습니까? 아니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에서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쁜 경우에는 아래에서 썩을 것입니다.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친구들은 하트가 착하다. 그는 때때로 취하지만 그는 바닥이 아주 착하다. 아, 절대 믿지 마세요. 남성은 예상보다 더 잘 평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컵이나 플래터의 겉면이 깨끗하면 속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이 불결하면 속이 낫지 않다는 것을 항상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의 물건을 창문에 넣습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앞쪽에 두고 나쁜 것은 뒤에 둡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 마음의 나쁜 것에 대해 변명하는 대신에 율법이 우리 영혼에 들어갔다면 몸을 굽히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죄, 오부정함, 검음, 우리의 끔찍한 본성 범죄. 범죄가 풍성할 수 있도록 법이 들어갔다. 율법은 우리 본성의 타락을 우리에게 발견함으로써 죄의 넘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책감으로 뱀을 고발하거나 우리가 나쁜 모범의 힘에서 길을 잃는 것을 선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율법을 마음에 가져옴으로써 이러한 꿈을 소멸시키십니다. 그러자 심연의 샘이 무너지고 이미지의 방이 열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질에 타고난 악이 발견된다. 율법은 악의 핵심을 잘라내어 질병의 자리를 드러내고 나병이 깊은 곳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5. 그 사람은 그의 모든 강물이 그의 모든 존재 위에 피와 혐오감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는 죄가 살상이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독이 자신의 정맥에 스며들고 그의 골수에 누워 있으며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샘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혐오하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실제 죄는 근친 죄만큼 끔찍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그는 창백해져서 불가능한 일로 구원을 포기합니다. 이처럼 가면을 벗고 죄인의 절박한 사건을 보여준 잔인한 법은 비난의 선고를 집으로 가져옴으로써 범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심판석을 달고 검은 모자를 쓰고 죽음의 선고를 선포한다. 가혹한 목소리로 이미 정죄받았다 는 말을 엄숙하게 우레 나타냅니다. 그것은 이전의 유죄 판결에 의해 모든 사과가 사라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자신의 방어를 준비하도록 영혼을 입찰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말을 할 수 없고 찡그린 표정으로 율법은 지옥의 장막을 들어 올리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일깨워줍니다. 영혼은 문장이 정당하다고 느끼고 형벌이 너무 심하지 않고 자비를 기대할 권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완전히 절망에 엎드러질 때까지 떨리고 기절하고 실망에 취해 서 있다. 죄인은 자신의 목에 밧줄을 감고 정죄받은 자의 옷차림을 하고 왕의 보좌 발치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으로 나는 사악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율법은 여기서도 그 작용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로 인해 발생하는 무력함을 발견함으로써 공격을 더욱 명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인다. 한때 회개하고 쾌락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느 쪽이든 다른 쪽을 할 힘이 없습니다. 모세가 죄인을 때렸을 때 그는 멍이 들었고 첫 번째 타격으로 그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에 그는 죽은 사람으로 쓰러졌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천국을 살 수 있었다면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다면 나는 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율법이 우리를 파헤친 무덤에 있을 때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느끼고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공포의 산이 우리 위에 놓여 있어 손이나 발을 휘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헛되이 목사는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은 녹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헛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말하는 믿음은 우주의 창조만큼이나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멸은 이제 파멸이 되었습니다. 천둥의 문장은 우리 귀에 이미 정죄받았다. 또 다른 외침이 이어집니다. 치매와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끔찍하고 끔찍한 것은 그 끔찍한 경고인 오게 될 진노를 섞습니다. 죄인의 의견에서 그는 이제 타락한 시체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매 순간 죽지 않는 벌레에 의해 괴로워하고 지옥에서 눈을 들어 올릴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자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을 정죄하는 것에서 풍성한 은혜로 주제를 돌립니다. 오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인을 정죄한 자여, 스승님의 이름으로 나는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그 척도와 효능 면에서 죄를 능가합니다. 당신의 죄는 많지만 자비에는 많은 용서가 있습니다. 별, 모래, 이슬, 방울은 모두 탁월하지만 한 번이 사면으로 모든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악은 산이지만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질 것입니다. 당신의 거음은 구속주의 고어의 정화피에 의해 씻겨 나갈 것입니다. 마크, 나는 당신의 죄를 말했고 당신이 지금 법으로 정죄받은 죄인이라면 당신이 바로 그 표징으로 자비의 그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5. 헬리시 죄인들, 버려진 고백자들, 죄인들의 무리에서 추방된 사람들, 그들 자신 당신의 죄악을 인정한다면 여기 자비, 넓고, 풍부하고, 자유롭고, 엄청나고, 무한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 죄인,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의지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거나, 시간이 시작된 이후, 가난한 죄인 한 사람의 머리에 씌워졌고, 예수님의 귀중한 피의 흐름이 두려운 짐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신성한 은총은 다른 일에서 죄를 능가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그 부모를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곳에서 죄를 능가하고 은혜의 저자인 왕의 왕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까지 죄를 추적합니다. 은혜는 자신의 기원을 하느님께로 추적하고 그의 성스러운 가슴에서 나는 본다 나에 대한 사랑의 영원한 생각. 오 그리스도인이여, 은총은 무엇인가? 그 근원은 영원한 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여,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라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에게 혈통을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중 하나가 되어 항상 아버지를 위해 그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집에서 비참한 범죄자인 당신을 보고 자비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양되고 병들고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를 치유하십시오. 그는 비열한 인종입니다. 로, 나는 그를 내 가족으로 입양할 것입니다. 죄인,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아들로 데려가십니다. 뭐, 당신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공정한 형제가 있습니다. 피의 유대 속에서 그는 당신과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 그것은 자비의 행위가 아닙니까? 은혜가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은혜가 나를 숫자에 넣었습니다. 구주의 가족, 은혜는 죄를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떨어진 곳보다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법의 선고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것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서 정죄를 받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아마도 나는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무죄에 죽어가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화될 때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정당화되면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온전히 사죄받았습니다. 내가 정당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손을 얹기 위해 사탄을 무시합니다. 칭의의 상태는 변함없는 것이며 영광의 국권이 결속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책임지겠습니까? 위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으신 분이시다. 오히려 다시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까요? 환난입니까? 고통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면 기근입니까? 아니면 알몸입니까? 아니면 검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이기는 자 이상입니다. 나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공국도 권력도 현존하는 사물도 앞으로 올 사물도 높이도 깊이도 다른 어떤 생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오, 불쌍한 죄인이여, 이게 당신을 매료시키고 당신을 자유로운 은혜로 사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범죄가 일단 지워진다면 다시는 당신의 책임에 대해 절대로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정당화는 미래에 물러나야 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 아르미니안 가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지불된 빚은 두 번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지불된 빚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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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구원받음 신이 은총, 당신은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죄가 우리를 병들고 슬프고 슬프게 하는 것처럼 은혜도 우리를 훨씬 더 즐겁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죄는 마치 세상이 그를 삼키고 산이 그에게 떨어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일 때까지 아픈 마음으로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이것은 법의 효과입니다. 법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법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쌍한 죄인, 은혜는 죄가 당신의 영에 미치는 악한 영향을 제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짝이는 눈과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아, 나는 내가 작은 예배 장소에 들어갔을 때의 아침을 기억합니까? 나는 종종 그들이 율법에 대해 말한 채플에 갔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갇힌 죄인을 피해 앉혔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지옥처럼 비참하게 갔지만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나는 죄 속에 검은 색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눈이 내리는 것보다 더 희게 갔다.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으나 눈보다 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그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필요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넘치도록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넌 용서 받았다. 오직 믿고, 선택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구원 받았다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쌍한 죄인 여러분, 죄가 당신을 천국에 부적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레이스는 당신에게 세라프를 위한 적합한 동반자를 제공할 것이며 완벽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길을 잃고 죄로 멸망당한 당신은 언젠가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까지 높이 솟은 손에 황금 하프를 들고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정뱅이여, 회개하면 천국의 왕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유죄이고 가장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양심에서 법으로 정죄받습니까? 그런 다음 스승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를 통한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당신 대신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죄를 속죄했고 당신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영원한 애정의 대상입니다. 율법은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교장입니다. 그에게 자신을 던지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팔에 빠지십시오.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고 건강도 위로움도 행동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분 안에서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그가 아는 채무자, 당신은 그의 발에 겸손할 때 당신이 넘어질 때 만명이 재능을 빚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용서하십니다. 죄의 무거운 사슬과 지옥의 압제적 통치를 낳은 노예들, 자유주장을 주장하려면 그리고 위대한 구속주의 이름을 촉구하십시오. 천국의 풍성한 상속 당신의 기쁨, 당신의 자랑이 자유롭게 주어집니다. 페어세일럼, 당신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골든스트리트와 펄리게이트와 함께 그녀의 가장 축복받은 주민들은 더 이상 속박과 가난을 겪지 않습니다. 빚은 없지만 사랑은 엄청나게 큰 기쁨은 여전히 빚과 함께 올라갑니다.